성가 끝부분이 아주 애교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그 교회력은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사회에서 그렇게 정하고, 또 가정에게 무언가 좀 깊은 메시지, 또 새로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다른 때보다 많은 때이죠. 우리가 이 때를 좀 활용해서 교회에서도 가정이 왜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 가정과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 가정과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왜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부모는 왜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획기적인 답이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러게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마 이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 집사님 정도 되겠죠. 뭔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과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부모는 왜 그토록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도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제 부모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신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자녀에 집착하는지 자신이 알고 계십니까? 참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초등학생 말처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 이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집착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과 집착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자녀를 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고 어떻게 하면 집착입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잘 모릅니다. 내가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집착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뚜렷한 답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없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아직 참 사랑의 실천자는 못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기적인 면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많은 기독교 부모들조차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성경적인 사상과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기준과 어떤 성향, 자기가 자라온 문화적인 또는 뭐 인격적인 성향, 이 성향에 비추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아이 예절 교육이라든지 뭐 식탁 매너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자녀를 기르는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기준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을 잣대로 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아이를 잘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확신 있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과 자질을 빨리 길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양육일 뿐입니다. 결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그런 양육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부모들은 별로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까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식대로 밀어붙입니다. 그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런 자신의 현재의 방식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취해야 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식으로 자꾸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런 식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부딪히고 맙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뭐 자식과 큰 충돌을 빚는다라든지 자식의 큰 문제를 발견한다든지 자식이 큰 고통을 겪을 때라든지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자기식 양육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 고집대로 자기식대로 양육을 해 나가다 보면 점점 더 큰 갭이 이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특강이나 또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좀 모으고자 하는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내가 예수를 깊이 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밖에는 가정에서 뚜렷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주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외에는 가정에서 뚜렷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이나 기타 도움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는 경우를 보고 듣곤 하죠.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가정에서의 가장 중대한 사안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하고 애절하기까지 한 그런 몸부림의 추구가 예수를 잘 믿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독단적이라고 할 만큼 그러나 정말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얼핏 들으면 얼마나 가혹하고 꼭 가정파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이비 교주의 말같이 들립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그 미워한다라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하면 증오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증오한다라는 그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과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주님을 더욱더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잘 지내던 가족들끼리 막 미워하고 그리고 막 탐탁치 않게 여기고 이러고 이렇게 자신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지 않던 가족까지 미워하게 되는 죄를 심각하게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최우선시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여기 감추어진 함의는 나를 사랑할 때 그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배우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의해서 익숙해지는 삶의 방식이 터득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중대한 면을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학생 선교단체의 골수분자였던 몇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에 떠올려 보면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으로써 선교에 대한 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걸린 봉사의 일에는 매진하면서 가족에 관한 일들 또 가족 모임이라든지 또 자신이 섬겨야 가족들이 회복되고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족을 이분해 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족은 물론 예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흔히 하는 일이 예수님으로 협박합니다. 너 이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셔. 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짓이야, 알아? 이렇게. 그러면 자신은 굉장히 자신이 잘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괴팍한 신앙이 한 걸음 더 자신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자기 식대로 양육해가는 그런 가족들과 자녀들만 자기 식대로 붙들고 사는 부류나 아니면 그 반대로 쏠려서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에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양쪽 다 별 차이 없이 성경적 인간의 목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한다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내 인생에서 어떤 감상적 표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자신의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1세기에 쓴 글입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 신자들도 예수님을 우리처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존귀함의 근원이요, 그 존귀함이 너무도 빛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모든 존귀함의 근원이요, 그 존귀함이 너무도 빛났던 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 안에 그 소유하고 내재된 존귀함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1장 8절의 말씀 바로 앞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존귀를 입으셨습니다.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위인이 있어도 내가 그의 인간됨 속에서 존귀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대상이 존귀하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천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음부터가 아주 못됐어. 이렇게 이런 측면을 들추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하는 짓이 못마땅해도 저 사람 자체는 참 귀한 사람이야. 인격 깊이에는 좋은 면이 있어. 이렇게 괜찮게 느끼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모든 존귀를 그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명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명사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릴 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함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과 마음 속에 보이면 누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금은 보석을 주면서 매수하고 유혹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보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들 모두는 그 사람의 존귀함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은 것입니다. 간디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뭐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사상이 존귀하든지 아니면 그 행동의 실천이 존귀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끼친 영향이 존귀하든지 어쨌든지 부분적인 어떤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인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최고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본문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종교적 로망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인간의 존귀함이 충만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충만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즉 존귀하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또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에서만 온전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귀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진술을 차근차근히 정독하고 묵상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중수 목사님께서 그 기독론에 대한 모든 참 많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인 그분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는 그 무엇인지를 아는 바로 그 지식이 풍성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존귀함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천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위로하시고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가족들의 그 일원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진정한 존귀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발견함으로써만 가능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의 가치, 자식들의 가치, 또 배우자의 가치, 이런 존귀한 가치들은 결코 그 사람만 보아서는 진정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귀하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랑을 배워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확대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기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상이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대상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존귀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조차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솔직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실입니다. 부모 마음을 너무 몰라주거나 또 자신에게 도움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사례를 저는 무척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그럴만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이미 간과해버리고 이미 중요하지 않은 단계로 가버린 것이죠. 자기 필요와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 외에 제대로 된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적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애써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에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로부터 다 성년이 된 자녀를 가진 그 부모님들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인간이 어떤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그 인성의 가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인성의 존귀한 가치는 모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얻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얻고자 하는 서로의 동료 인간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이 인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인성의 가치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얻고 이미 그 가치를 지닌 삶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상하가 없는 서로의 동료 인간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사람이 이미 얻었습니다. 또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타락한 인간 세상에 성공적 잣대로서의 가치, 또 욕망의 가치, 이런 가치만이 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과 가족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면 결코 너희 가족들조차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식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결코 그 결말은 그릇된 사랑으로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왜 그토록 자녀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의 대답이 이제 제 귀에는 어떻게 또 들릴 수 있냐 하면, 부모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나의 진짜 인간됨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묻는 냉소적인 말로 들립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자녀 교육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사람을 제일 노엽게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막대할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막대함을 받으면 좀 노엽게 되죠. 왜 막대하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존귀한 가치가 원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의 지침의 1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딱 한마디입니다. 물론 뒤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있지만요. 자녀가 노여워할 때는 현재 자신의 그 인간됨을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자꾸만 수정하고 고치라는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금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자녀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 뒤에는 그래야 너희 부모 욕 안 먹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사실 이런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아시죠? 내 말을 들어야 돼. 특히 크리스천들은 할 말이 아닌 것 아시죠? 근데 부모들은 이런 종류의 말을 서슴없이 해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1년에 3번씩 그 목사님들과 공부하는 그 리트릿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광고하고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곤 하는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 특강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거짓 선지자는 부모이다.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 짓을 많이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 인간 됨 속에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귀한 가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 잘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사랑스럽다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가 그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성공과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 위주라는 사실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만 성공과 체면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번듯한 자녀 하나 있으면 우리 가족이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좀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의식들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노여워지고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노여워지지 않고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귀한 생명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것에 걸맞은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체벌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잔소리 신봉자이고 체벌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지는 가운데 받는 체벌이나 훈계는 노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고 매 맞았다, 그런 것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아이의 소중함을 알고 야단을 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노여운 이유는 야단 맞고 뭐 매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 야단 맞고 매 맞을 때 쏟아지는 그 말의 어떤 그 무시함, 업신여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주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당한다고 할 때 부모기 때문에 그 자녀는 뭐 대놓고 일생 동안 부모님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음은, 그 노여웠던 마음은 남게 마련인 것이죠.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잔소리와 체벌은 사랑이 담긴 것이어야 되죠. 절대로 화날 때 아이들 때리지 마십시오. 말까지 험악하게 나갑니다. 자신이 기분 나쁠 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의 가치를 보고 참 많이 인정하고 그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 내가 그에게 잔소리할 수 있고 체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자식은 아무리 채찍질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채찍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녀 양육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시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존귀하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아직 못 본 것이고 못 찾은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존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존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존귀한 가치, 또 부모의 존귀한 가치, 자식의 존귀한 가치, 형제 자매들의 존귀한 가치,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반드시 스크리닝 되어야 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업적이나 또는 재능이나 어떤 훌륭한 성품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아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아이를, 자녀를 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무척 이제 뭐 사랑하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말 안 듣고 이런 나이가 되면은 무슨 뭐 하고 싶은 나이, 뭐 죽이고 싶은 나이,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다가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게 되면 이제 뭐 죽이고 싶은 나이 뭐 그런 말도 쑥 들어가죠. 야, 이거 얘와 나와 함께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지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하고, 성년이 되어서 부모 속을 썩이면 부모님들은 또 미워지고 나중에 차라리 멀리서 그냥 안 보면 좋겠다, 그냥 그래 가정 꾸려서 그냥 잘 살아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덕이 있고 한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자신의 약점의 한계는 소망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에 감추어진 그 참으로 존귀한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이죠. 가정은 부부지간이나 또는 부모 자식지간이나 뭐 사랑 그 서로 간의 사랑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랑의 로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든지 간에 예수 사랑으로 이끄는 훈련장이고 전쟁터입니다. 그냥 가정이 평안하고 그냥 안이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의 잘못도 아닌 그런 일로 말미암아 힘든 일이 닥치고 그리고 무언가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우리 가정을 훈련장으로 만드시고 전쟁터, 영적 전쟁터로 만드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새롭게 보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가족끼리의 사랑은 인간의 빈약한 사랑 정도에 머물다가 서로 간에 지치고 아파하게 됩니다. 가정의 어떤 일 속에서 예수 사랑의 뚜렷한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이 다소 험난하고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짧게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사랑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찾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냥 그것이 바람이고 또 그것이 그냥 막연한 소원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고서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사랑의 최우선시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사랑하는 가정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자가 부모와 자식과 또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 가족을 제대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제1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자녀의 인간됨의 존귀한 가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머물고 만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정말 제일 앞서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 사랑을 최우선시에 두는 그런 귀한 정말 잘 질서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화로운 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또 누려가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진실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